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사느냐, 누구와 사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압제의 땅에서 벗어나 거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배경 속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외적인 환경이 흔들리는 때에 붙잡아야 할 진짜 본질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압제당하던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 탈출한 정치적 해방 사건이나 이주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의 진정한 정점은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유는 단순히 편안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는 영토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자체를 내가 거할 성소이자 내 주권이 선포되는 영토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발을 딛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놀라운 자연현상이 나타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멈춰 섭니다. 시내산이 진동합니다. 이 압도적인 역사들은 왜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와 영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여전히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다면 홍해는 그들을 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거룩한 행렬이었습니다. 왕의 행차가 시작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와 강과 산들이 왕의 위엄 앞에 압도되어 길을 비키고 도망치며 춤을 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광경을 보듯 도망치는 자연을 향해 말을 건네며 질문을 던집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수사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 바다와 강은 인간이 결코 제어할 수 없는 두려운 신적 존재이자 혼돈의 세력이었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산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세상의 권세와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도하고 거대하던 바다가 겁에 질려 도망치고 고집스럽게 흐르던 강물이 길을 비키며 웅장하던 산들이 어린 양처럼 벌벌 떨며 뛰어놉니다. 시편 기자는 묻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너희를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느냐입니다. 시편 기자는 온 우주를 향해 그 답을 선포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세상이 멈추고 흔들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산이 무서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영혼들을 품고 걸어가시는 야곱의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 온 천지 만물이 압도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세상을 흔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세상의 거대한 벽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절대 물이 나올 수 없는 단단한 반석이나 차돌이 생명의 샘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상식과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의 변화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직장만 옮기면, 이사만 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갈망하던 환경의 조건이 채워졌을 때 정말 우리 영혼의 방향이 끝이 났습니까? 애굽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은 광야에 오자마자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되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했습니다. 환경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진짜 방황을 끝내는 비결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즉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즉 누구와 함께 하는가입니다. 사막 같은 광야에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고, 화려한 궁궐에 살아도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또 다른 애굽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만약 내 삶의 자리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더 좋은 환경이라는 우상으로 채워놓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가 아닙니다. 내 눈이 온통 환경에만 쏠려 있어서 나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 되어 내 힘으로 홍해를 가르려 하고 내 힘으로 바위를 깨뜨려 물을 내려고 버둥거리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사느냐라는 환경의 노예에서 벗어나 누구와 함께 사느냐라는 임재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시작할 때 거친 광야는 주님의 성소가 될 것이며 우리 앞에 거대한 바다와 산들은 기쁨으로 춤추며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조건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삶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소가 되고 막힌 길도 열리며 메마른 반석에서도 생수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